딥러닝이 유명해지게 만든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영상들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영상의 그 카테고리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영상 한 120만 장, 150만 장 이런 거를 모아놓고 레이블이 달렸습니다. 여기 이게 뭔지, 뭐를 나타내는지를 천 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준 다음에 이 영상을 자동으로 분류하게 만드는. 그래서 100만 장 정도의 영상을 천 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시키는 이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보신 컨볼루셔널 뉴럴넷 계열 이런 계열들이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열들이 층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VGG넷 같은 2014년 모델인데 요즘에 인풋 컨볼루션,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컨볼루션, 풀링 계속 층을 한 16층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주 좋은 성능을 냈고요. 성능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로 딱 알아맞히는 게. 보시면은 탑 5,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정답이 있으면은 알아맞힌 걸로 보자면은 90몇 프로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이 성능을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처음에 한 92% 2012년에 이렇게 하다가 92%가 아닙니다. 에라율이 20몇 프로였다가 그러니까 한 70몇 프로였겠죠. 탑5가 그러다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한 4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명확한 컴피티션 문제에서 딥러닝의 성능을 보였고요.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고 스타일의 그림을 가지고 고의 화풍을 학습한 다음에 딥러닝으로 이런 영상을 사진을 집어넣어주면 이거를 고 화풍으로 변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예입니다. 지금 이런 이 사진이 고 화풍식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는 모델이죠. 인공지능이나 심리학이나 뇌과학 관점에서 흥미있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그냥 아까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하고 제가 제너러티브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은 구별하는 걸 잘합니다. 아까 영상을 분류해내는 거. 근데 제너러티브 모델은 우리가 상상력 같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어풍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죠. 생성해내는 개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아주 재밌는 거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점점 아키텍처 디자인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이에요. 내가 층을 몇 개를 쌓을까? 어떤 거를 커널로 정의할까? 그 다음에 컨볼루션하고 풀링을 어떤 식으로 층을 쌓아가지고 해볼까? 그래서 100층짜리 고층 빌딩 짓기 위해서 모양을 어떻게 하고 각 층에다가 어떤 거를 넣고 뭐 어떤 거를 할지 그 구조 정도만 잘 설계를 해주는 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문제를 잘 풀게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넣어보고 이 결과가 잘 나올 때까지 계속 이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가 지금 머신러닝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풍을 학습하는 쪽이 있고 그다음 원래 컨텐츠를 학습하는 쪽이 있어서 이 화풍하고 컨텐츠를 결합해가지고 보시면은 새로운 화풍의 그림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아티스틱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제너레이션 하는 정말 AI 나온 거죠. 그냥 있는 거를 구별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시 알파고를 생각해 보셔도 알파고가 하는 게 일부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예측이라는 건 내가 결국 추론하는 거고 그 예측이 좀 많이 지나치면 아티스트들이 하는 좀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상상력 이런 거 그런 공간으로 멀리 가는 거죠. 근데 바둑도 잘 두자고 생각해 보시면 멀리 보려면은 예측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은 이런 프로세스가 바둑의 알파고에도 일부는 들어있을지 몰라요. 제너러티브 모델을 쓰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더 AI 다운 거예요. 근데 과거의 머신러닝은 사실은 디스크리미네이션만 해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언어 처리나 비전이나 이런 거는 정말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시면 그림을 생성하는 거 이런 게 음악을 생성하는 거 시를 쓰는 거 글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너러티브한 모델이 잘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흥미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비슷한 예가 다른 게 있는데 이런 화풍으로 학습한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만들고 다른 화풍 다 다르게 나오죠. 만화 영화 만화를 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그 이런 화풍으로 학습한 다음에 이 사진을 주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사실은 그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 다 스페셜라이제이션 코드를 분리하고 세분하고 분석하고 이런 걸 잘하는 반면에 머신러닝은 어소시에이션하고 결합하고 융합하고 멀티모달 인티그레이션하고 이런 거를 잘하죠.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사실은. 결합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문제 풀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왜냐하면 결합만 하면은 완전히 엉뚱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원래 원본에 어느 정도 충실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거를 제너레이션 하는 이런 그 교묘한 결합입니다. 이런 거를 잘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고 많은 문제들이 그런 익스플리시트한 모델로 지금 제한된 거 최근에 다 여기 보여드린 거 아주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 위주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를 한번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는 용기를 가지라요. 뭐든지 해보는 이런 실험 정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냥 돌려보시는 분들이에요. 안 나오면 할 수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안 나오는 게 디폴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실험 정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안 나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괜찮았는데 근데 한번 해보면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오면 서프라이즈인 거고 그래서 그걸 안 나오면 물론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연구니까. 그래서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모델을 넣고 하나는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을 넣어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이걸 명시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예를 들면 이름들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두 개가 약간 싸우는 개념이에요. Generate하고 Discriminate하고 두 개가 싸우는 개념이에요. Generate는 사실은 자꾸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와인이나 맥주를 자꾸 마시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고 Discriminate는 커피나 아니면 약을 먹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두 개 Rational한 거하고 그 사실은 상당히 아티스틱한 게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개념이에요. 그게 결합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보시면은 예를 들면 영상을 넣어가지고 하나는 제너레이션을 하고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는 걸 결합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많은 것들이 두 개의 결합이에요. 아까 보신 여기 다른 용어로 하면 아까 스페셜라이제이션 성격이 강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제너레이터는 약간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모든 거를 합쳐보려는 시도고 인티그레이션 하는 약간 미분하고 적분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하나는 미분하려고 하고 하나는 적분하려고 해요. 둘 다가 교묘하게 결합되는 개념이에요. 쪼개가지고 분리하려고 하고 하나는 쪼갠 거를 다시 결합해가지고 전체 큰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거를 사실은 반복합니다. 쪼갰다 분리, 아까 보셨죠? 쪼갰다가 합쳤다, 쪼갰다 합쳤다, 쪼갰다 합쳤다. 그거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사실 expectation maximization, EM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게 기본적인 원리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예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니까 사실은 다 재밌는 예고요. 제가 일단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니까 여기 참고 문헌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 문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영상 처리 쪽에 그 영상이 사실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지금 많이 생겼죠. 그래서 딥러닝이 성능을 많이 발휘했고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음성 인식이나 검색이나 합성 시그널 처리 쪽입니다.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하는데도 딥 스피치라고 아마 바이두에서 개발한 방법들인데 딥 스피치라고 보시면은 역시 뉴런들의 층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는데 여기 자세한 구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그냥 엔투엔드 그냥 통째로 다 하는 겁니다. 기계 번역을 한다고 치면은 그냥 영어를 통째로 넣고 우리말을 통째로 넣어가지고 알아서 변형하는 걸 기계가 그냥 알아서 해버렸대. 거기서 중간에 자꾸 장난을 안 해요. 사람의 손을 계속 안 넣고 기계가 그냥 거의 다 해보라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의미 이해를 못하고 하지만 어쩌면은 그 안에 의미를 이해하는 패턴이 찾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번역하는 문제 자체로 보면은 꼭 이해를 안 해도 되죠. 번역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런 아키텍처를 실험하고 있고 실험 결과나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연구 방향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보시면은 히든 마커프 모델이 사실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쓰이고 동상 인식에서 거기다가 그 다음에 가우션 믹스처 모델을 써서 마지막에 어쿠스틱한 시그널 같은 거는 HMM은 사실은 디스크리트한 걸 잘하죠. 근데 이거 어쿠스틱 시그널은 사실은 컨티뉴어스한 리얼 밸류 이런 음향학적인 패턴을 생성해야 되니까 합성을 하는 거니까 가우션 믹스처 같은 게 그러니까 실수 밸류 모델, 가우션 모델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붙인 거를 써왔었는데 딥러닝이나 이런 걸로 그런 걸로만 또 다른 음성 합성의 예고요. 근데 그 보시면은 HMM에다가 그 아까 가우션 믹스처 모델이 그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였어요. 한 3년 전까지. 요게 2012년까지. 그거를 DBN 방식의 딥러닝으로 대체합니다. 아까 가우션 믹스처를 딥러닝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2013년에 그 음성인식학회에서 iCASB에서 발표해서 이게 딥러닝이 한번 그 새로운 이슈가 됐던 부분에 논문이고 2013년 정도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아마 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힌튼이 자문을 해가지고 이런 이 방법을 아마 찾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DBN의 2006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우션 믹스처 대신에 딥러닝 방식으로 제너러티브한 딥러닝 방식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성능이 좋은 것을 보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여기 딥러닝이긴 한데 다른 모델을 취했죠. 이게 링귀스틱 텍스트 형태 피처하고 어쿠스틱 피처하고를 하나로 결합했어요. 지금 보시면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고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조각으로 따로따로 하던 것들을 그래서 어쿠스틱 시그널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극단적인 무감도 학습 성격이 강합니다. 딥러닝도 아까 딥 하이퍼넷하고 딥런 그러니까 DBN이 다 무감도 학습을 추구합니다. 극단적인 무감도 학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고 나머지는 히든 베리어블로 이거를 컴프레션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컴프레션하면은 그래서 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계열인데 볼츠만 머신도 그런 계열로 만든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여기 관측된 변수가 있고 나머지는 히든 변수 레이턴트 베리어블인데 전체가 그냥 댄스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도록 드라이브합니다.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드라이브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넣으면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넣으면 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의 변수를 알면 나머지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유니버설한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성능 향상을 여기 보시면은 한 걸 알 수 있어요. MOS가 이쪽 분야에서 통신 분야에서 원래 제한된 매저로 제가 하는데 mean opinion scoring 그래서 높은 게 좋은 점수입니다. 보통 1점에서 5점 사이. 다음에 이제 딥 뉴럴 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그 이제 DBN 계열의 뉴럴 넷입니다. 멀티 레이어 뉴럴 넷인데 층을 많이 쌓은. 그래서 한쪽에는 linguistic 텍스트를 넣고 한쪽에는 acoustics를 넣어서 그냥 학습을 하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아니까 한쪽을 넣으면 다른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부분에 층에 감동학습을 가우션 프로세스로 그 커널 머신 계열인데 가우션 프로세스로 대치를 해서 딥뉴럴 네트워크하고 가우션 보시다시피 이제 모델이 막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딥 하나가 아니고 플러스 슈퍼바이즈 러닝. 왜냐하면 DBA는 기본적으로 무감도 학습이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하고 결합하는 이런 예도 있고, 그래서 모델이 복잡해지고 대신에 더 앰비셔스한 문제를 풉니다. 최근에 자연 언어 처리, 기계 번역 아니면 question answering 분야에서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난 주인 것 같은데 그 메타마인드라고 딥마인드가 있는 것처럼 회사 이름에 마인드가 많이 들어가죠. 메타마인드라는 회사가 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른 친구가 보내줘가지고 제가 알았는데, 그 거기가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쇼처라는 박사가 스탠퍼드에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언어 처리 쪽에, 그러니까 예전에 하지 않던 과감한 시도를 딥러닝 방식으로 새로운 모델을 막 만들면서, 박사학위 하기 전부터 이미 그런 거를 많이 만들고 그러더니, 그 사실은 메타마인드 차렸고 바로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소처가 재밌는 게 프린스턴 교수로 내정돼 있었어요.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미 학회에서 닙스에서 뭐 보니까 워크샵도 많고 그랬었는데, 프린스턴 제가 연구년 있을 때 그 교수로 이미 내정이 돼 있었어요. 졸업하면 교수로 오기로. 근데 회사 차려서 사실은 지금 프린스턴은 안 갔습니다.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프린스턴 교수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다른 상황인데, 사실은 예, 그러니까 몸값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딥러닝이나 AI 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의 몸값을 올리는 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발전하는 데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자연 언어나 기계 번역 보면 소처 논문 한번 보시면 여기 또 일부 나올 텐데, 지금 자료에는 지금 조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연 언어 처리는 언어의 특성상 보시면은 시퀀셜이에요. 시퀀셜한 걸 머신러닝이 못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그 이미지넷 영상 주면은 클래스피케이션 하는 거, 이거는 잘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잘해왔어요. 지금 DB 하는 건 그걸 아주 라지 스케일의 복잡한 문제를 하는 것 뿐인데, 사실 프로블럼 자체로 보면 심플한 프로블럼이에요. 그냥 매핑이잖아요. 입력 주면 출력 준다. 심플한 매핑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 시퀀스가 들어가면, 언어를 생성하면 I like to 다음에 무슨 단어 나올지 예측해야 돼요. 알아맞히려면.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면 어렵고 그게 챌린지였고 여전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recurrent network이 언어 처리에 저절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면 혹시 비디오 연구하시는 분 계시면 recurrent network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니면 로보틱스를 연구하시면 motion generation, 이게 다 시퀀스한 거잖아요. 무브먼트 시퀀스 이런 거. 근데 그 방법으로 사실은 그 별로 대안을 못 찾았고, LSTM이 이게 오래전에 연구한 겁니다. 사실은 LSTM이 오래전에 연구한 박사 논문인데, 슈미투버 제자 허크라이터라고 지금은 그 오스트리아 가서 조용히 연구하고 있는 교수인데 안 나타납니다. 허크라이터가 원래 유명한 사람이어서 작은 학교 가서 교수하면서 그냥 조용히 있는데, 그 예전 박사 때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LSTM이 지금은 많이들 씁니다. 이거의 변형들이 계속 연구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이나믹한 시스템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놈이 그 사실은 외우질 못해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학습을 하려면 제너럴라이제이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한데 외우질 못해요. 특히 다이나믹스가 들어가면. 그래서 LSTM의 아이디어는 외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이나믹하고 컨티뉴어스한 패턴이지만 중간중간을 끊어가지고 스레시홀드 같은 걸 두거나 게이트를 둬가지고 외우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은 약간 그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forgetting 하거나 외우도록 메모리 개념을 집어넣어서 컨트롤을 하려는 시도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연장선상에서 연구되고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여기를 다 컨트롤합니다. 원래 뉴런인데. 모델 자체는 살펴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형,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모델을 보시면 되는데, 변형이 좌우 시퀀스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이런 바이 디렉셔널 리커런트 뉴럴넷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딥인 이유는 다시 이거를 층을 여러 개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딥이면서 리커런트하면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딥은 그러니까 스페셜하게 공간적으로 딥 복잡하게 만드는 거고, 리커런트한 거는 템포럴하게 시간적으로 층을 많이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막 결합되고 있는 거죠. 시공간적으로 아주 복잡한 패턴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원래 LSTM에다가 이건 시간적인 원래 리커런트 성격이 강한데 층을 다시 쌓아서 공간적인 복잡도를 늘리고 그래야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티밋이 오래된 데이터인데 티밋도 어쿠스틱스 쪽에 벤치마크 문제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가 사실은 머신러닝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긴 많이 한 것 같아요. 티밋도 그랬고 엠리스트 그 문자인식 여전히 제가 박사 때 나온 데이터인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사이언스 논문도 그걸로 벤치마킹을 했었죠. 팀이 또 오래된 데이터고 운동인식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만든 그 다르파에서 아마 하는 코퍼스고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것 쪽에 또 것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미지넷 같은 영상 데이터가 나오면서 아니면 파스칼이나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 성능을 향상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줍니다. 여기 보시면 또 다른 게 아까 end to end 이런 것처럼 sequence to sequence 그냥 통째로 이런 거를 학습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WXYG 순서를 학습하죠.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까지 컴퓨터가 잘하는 게 뭐냐면 다 오토마타예요. 다 컴퓨터 계산 이론 시간 배우시고 오토마타 배우셨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오토마타 이론이 있는데 머신러닝이 오토마타 학습을 못해요. 잘 못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다 오토마타 같은 거 학습하려는 시도예요. 오토마타가 시퀀셜 하잖아요. 그죠? 지금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에서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네, 근데 머신러닝이 못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토마타 시도를 합니다. 오토마타 되면 여기 W 다음에 XYG, WXYG 언어 성격 이런 게 들어가면 오토마타 비슷한 게 왜냐하면 예전 자연 언어 처리 그래마 같은 거 보면 뭐 ATN 네트워크, Augmented Transition Network 이런 거 보시면 다 오토마타 개념이에요. 트랜지션을 HMM도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Recurrent Network이 다 그런 계열이고 오토마타 같은 걸 학습하려는 시도인데 여전히 아직 어렵게 남아있어요. 시퀀스 to sequence, 시퀀스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많은 연구들이 텐션을 강조합니다. 약간 뇌과학이나 인지과학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뉴럴넷 자체가 뇌과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스페셜하게 큰 걸 다뤄야 되니까 텐션, 포커스하는 거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잘하는 게 그 문제를 계산량을 많이 빨리 풀어서 가라기보다 텐션을 잘하게 적절한 문제를 빨리 찾기 때문이고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는 것도 사실은 쓸데없는 서치를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텐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알고리즘을 속도를 빨리 하는 게 한 가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뇌과학, 인지과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거 텐션을 하는 겁니다. 어느 걸 학습을 안 해도 되는지 어느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다 학습해가지고 빨리 학습하는 알고리즘만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은 딥러닝이 되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면서 그런 거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속도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항상 있으면 좋지만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아키텍처가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된 방식으로만 해서는 scalability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이유가 트레이드오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완전히 fully connected 되면 제너럴하게 많은 걸 풀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은 모듈러라이즈 하는 거예요. 모듈러라이즈 한다는 게 그 뭐 어텐션 같은 게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그 응용이나 이런 거 관점에서 특히 중요해지는 게 대화 시스템 Q&A 보시면은 최근에 페이스북이 M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채팅하는 채팅방에서 로봇이 사람하고 대화해주죠. 페이스북을 대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물도 추천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치맨놈이 오늘 생일인데 뭐를 선물할까? 로봇한테 물으면은 뭘 좋아하니까 뭐 선물하세요? 로봇이 대화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아마존 이런 거, 아마존이 200불짜리 시리 같은 스마트 스피커 이런 거를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200불에 1년이 넘었는데 대화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AI가 이제 현실 세계에 들어오는 그런 거고, 그게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로 보강이 안 되면 사실은 계속 발전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화나 Q&A 이런 걸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법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오토마타죠. 보시면 오토마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MDP 프로블럼인데 마커프 디시즌 프로세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다루려고 하는 알파고가 다루는 문제예요. 가족 두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한 수를 뭘 두고 그 다음에 무슨 수를 두고 무슨 수를 두고 그러면 내가 언제 이길까?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스테이트고 이게 장기판의 모양이고 액션을 취하면 한 수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리워드를 얼마나 받을까?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일까? 아니면 보상치를 얼마나 받을까? 트랜지션 하는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이런 거를 이걸 자동으로 학습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전통적으로는 다이얼로그도 이거를 디자인해서 시도했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어떤 대화가 오면 그거에 응답을 뭐를 하고 또 그 응답한 걸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응답이 뭐가 나오고 대화라는 게 주고받고 주고받고죠. 사실 한 가지 어려운 건데 대화하고 아까 게임은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퍼즐은 혼자 하면 돼요. 내가 막 하면 되는데 게임은 보통은 상대방이 있어요. 적이 있거나 대상이 있어가지고 다이내믹해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하느냐를 이해해가지고 다음 말을 해야 되고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게임처럼 인터랙티브한 성격이어서 이게 학습이 어려운 부분이죠. 다이내믹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는 테크닉으로 요즘 쓰는 방법들이 그래서 아까 인코더, 디코더 방법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앞에 A 다음에 B가 나오고 B 다음에 C가 나오고 그래서 A, B하고 B, C를 학습합니다. 두 개의 페어를 계속 시퀀스로 학습합니다. 이런 테크닉들이 그러니까 다 딥러닝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딥러닝식으로 학습을 하고 며칠 전에 그 나왔던 사례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테이가 안 좋은 예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테이 챗봇을 좀 안 좋은 말로 이렇게 레이시즘 있는 이런 걸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기계가 사실은 잘못 학습시키면은 아주 안 좋은 그 AI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안 좋은 그래서 경고입니다. 사실 이 경고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머신러닝 자체가 그냥 계속 데이터를 흉내내는 것 뿐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고 흉내만 내고 학습하는데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윤리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사실은 가르쳐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Q&A도 질의응답을 학습으로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팩트들을 많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주면 이 팩트하고 질문하고를 결합해서 답을 찾아주도록 하는데 이거를 다 학습시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신 그 뉴럴 튜링 머신 같은 게 메모리를 쓰는데 팩트는 메모리에다가 거의 저장하듯이 학습을 시키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잘하는 거죠. 외우는 건 스페셜라이제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질의가 오면은 가장 유사한 거를 어소시에이션 하거나 찾아가지고 텍스트 처리해서 하는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답을 answer를 찾아주는 이런 계열이고 이게 제한된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쿼리가 들어가고 쿼리에 대해서 여기 센텐스를 메모리 네트워크 같은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상당 부분 저장을 해요. 이건 지금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잘하는 일이죠. 물론 그대로 저장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텀 벡터 같은 형태로 인베딩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그냥 텍스트를 단어로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그 사실 텍스트 정보 검색에서 오래 써온 TF-IDF나 이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을 일부 하셔도 되는데 TF-IDF도 잘 보시면 사실 머신러닝이에요. 내가 단어를 제너럴하게 텀 벡터라는 걸로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해서 뉴럴 인코딩 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언어를 저장한 다음에 사실은 벡터 시뮬레이터 계산을 합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펀더멘탈한 계산 메커니즘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패턴 벡터 두 개의 시뮬레이터 계산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너 프로덕트예요. 수학적으로는 벡터 두 개의 시뮬레이터나 디스턴스 계산하는 많은 알고리즘에 보시면 막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이너 프로덕트 계산이에요. 온갖 커널 머신이 다 그거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문장들하고 사실 지리어에 대한 벡터 표현하고 내가 저장해놓은 다양한 그 팩트들의 벡터 폼하고 사실은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너 프로덕트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컨텍스트 고려해서 또 가까운 거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 어소시에이션에서 대답합니다. 크게 보면 뉴럴넷이에요. 어소시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식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인풋이 들어온 게 있고 메모리에 저장된 게 있으면 이너 프로덕트 합니다. 이너 프로덕트 한다는 게 시뮬러리티 계산이에요. 스무딩 하는 게 소프트맥스 펑션이 하는 거고 확률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확률이 계산되고 그 확률을 기반으로 컨텍스트하고 역시 이너 프로덕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곱하기 하는 게 백 그 웨이티드 썸 하면 다 이너 프로덕트 계산입니다. 그래서 시뮬러리티예요. P하고 C의 벡터에 그러면 그걸 아웃풋을 하고 아웃풋하고 뭐 해가지고 역시 다 스무딩 해가지고 답을 찾아냅니다. 계산 자체로 보면 별로 복잡한 건 아니에요. 망으로 보면 아주 복잡한 신경망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층을 쌓을 수가 있겠죠. 여기 제안하는 방법이 메모리 뉴럴 넷을 했는데 여기 다 참고 문헌은 있습니다. 여기 다른데 보시면 이거를 다시 층을 쿼리를 그래서 한 번만 해가지고 답을 내는 게 아니고 쿼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추론해가지고 또 추론하고 추론해서 답을 내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추론해가지고 답을 내는 딥이란 말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딥 씽킹 같은 건데 딥이란 말을 AI에서는 오래전부터 써오던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딥먼디도 있고 딥러닝도 있고 그런데 원래 딥소트 뭐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70-80년대 아까 보신 IBM이 만든 그 체스 머신도 이름이 딥 블루죠. 딥이 오래전부터 써오던 말입니다. AI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냥 뭐 깊은 사고 뭐 이런 thinking 하는 컴퓨터를 만들려는 원래 아이디어가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점 ambitious하는 아주 좋은 예로 query 뭐 answer를 하는데 이미지를 보고 합니다. visual query and answering 그러니까 question and answering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하고 텍스트를 같이 이제 결합해서 학습을 하고 질문에도 답하고 최근 구글이 하는 캡셔닝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는데 사진을 주면은 거기 사진의 내용이 뭔지 글로 생각해 줍니다. 사진 주면 글로 설명해 주는 이런 게 이거에 해당하고 그래서 사진하고 텍스트하고를 결합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나중에 사진을 주면 글이 생성되고 글을 주면 사실은 사진도 생성할 수 있겠죠. 저 연구실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연구인데 아까 포로로 만화 영화를 보고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한 게 글을 제가 잘 맞추면 그림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픽스로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그래픽스 수준은 낮지만 아직. 그래서 그거의 상용화 버전이에요. 지금 사실 보시면은 인더스트리에서 명확히 그러니까 검색 엔진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네이버도 제 생각에 이거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림을 주면 글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데이터셋도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데이터셋을 코코, MS 코코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 사실 사진에다가 질문을 주고 세 개의 질문이 있고 답도 10개 정도 달아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을 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키면은 사진이 주어지면 그거를 설명해주는 글이 나오도록 그걸 잘하도록 만드는 컴피티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Q&A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제한된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사진을 잘하는 건 CNN 스타일이 잘해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잘하고 스페셜하게 복잡한 멀티 하이 디멘전이니까. 근데 이제 언어는 시퀀셜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머도 있고 그래서 RNN 계열이 잘할 수 있어요. Recurrent Neural Net 계열이 다이나믹한 시스템이.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델일 수 있는데 CNN하고 RNN을 결합해서 CNN은 영상을 학습하는 데 쓰고 RNN은 문장을 생성하는 데 쓰고 그래서 결합해서 하는 이런 모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텐션을 줘가지고 아까 정말로 인지과학적으로 어떤 특정 영역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텐션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한 말을 생성하거나 하는 거죠. 영상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핵심되는 부분만 보고 그거를 말로 생성하거나 할 수 있겠죠. 사실 사람이 보는 건 다 초점이 있죠. 초점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초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둘 수 있는 게 제가 손을 끝을 펴면 항상 어느 한순간에는 여기밖에 못 봅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다 못 봐요. 그게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다음에 워킹 메모리에서 이걸 같이 저장하고 인티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한순간에는 제가 요 손끝밖에 요 거리밖에 초점을 못 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딥러닝이 그러니까 지금 CNN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걸 통째로 무조건 다 학습하려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이렇게 초점을 두는 어텐션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AI 관점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앰비셔스한 일들을 그다음에 이제 응용으로 좀 보면은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그 딥러닝에 쓰인 사례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주의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교육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 비디오나 영상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딥러닝이 이런 데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비디오 처리 그다음에 이게 응용이 되든 머리 움직임 아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장난치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재밌어 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알아야 교육 효과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딥러닝이 이미 쓰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고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학생들의 인지 상태, 지금 인지 상태는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오디오도 쓰고, 비디오도 쓰고, 무슨 뭐 제스처도 쓰고 여러 가지 다른 센서, 특히 웨어러블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여기 스포츠에도 벌써 여기 많은 걸 센싱하잖아요. 하트레이트도 벌써 센싱하고, 그래서 마이크나 카메라나 마우스 이런 걸 써가지고 센싱한 거에 기반해서 사람들의 집중도나 아니면 학습에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 이제 딥러닝 모듈들. 각 모듈별로 센싱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다시 결합해가지고 전체로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집중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알아맞히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C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거 해왔잖아요. 그죠? 아니면 꼭 C가 아니어도 하여간 프로그램 내가 이 루틴 하나 짜가지고 해왔던 걸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코딩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센서 달아가지고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이런 아키텍처를 내가 디자인해서 아까 텐서플로우나 뭐 이런 데다가 사실 딥러닝 모델의 소프트웨어 툴에다가 집어넣고 트레이닝하는 문제 사고의 방식을 상당히 바꾸시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급하게 잘하려면 사실 코딩하는 방식이 여전히 잘할 거고요. 근데 이거는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이거는 계속 성능이 향상됩니다. 내가 당장 코딩으로 빨리 해가지고 금방 잘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그 엄청난 예외 상황이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하는 방식이 사실은 오래 갈 수 있는 잘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써서 그 다음에 아이들 뭐 유아 교육용 이거는 Cognitoids라고 사실 IBM 왓슨이 응용을 공모했는데 작은 회사에서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공룡처럼 생긴 인형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왓슨하고 연결돼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거기서 아마 왓슨도 딥러닝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API를 그 다음에 또 다른 응용으로 헬스케어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조사한 거는 IBM 왓슨이 사실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응용입니다. 여기 뭐 아 사실 왓슨도 개발할 때는 그러고 보니까 왓슨 원래 개발 엔진 이름이 뭐였냐면 딥 QA예요. 거기도 딥을 쓰긴 했어요. 여기 딥은 딥 러닝 개념보다는 딥 씽킹의 개념에서 예, 추론을 여러 층 한다는 의미의 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 왓슨의 원래 아키텍처가 딥 QA입니다. 메디컬 쪽에 응용하는 사례를 여기 보실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엔릭틱이라는 시스템 회사에서 딥러닝 써가지고 메디컬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암과 쪽에서 이런 역시 영상을 분석하는데 딥러닝을 쓰인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보시면 여기 딥 네트워크인데 sparse and convolution network convolution network sparse and 이런 걸 써가지고 암과 메디컬 쪽에 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보시면 금융 쪽에서 금융이 지금 사실은 AI 알파고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2, 3주 사이에 국내 대기업 금융회사들이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다녀갔어요 저한테. 그 보면은 금융계가 확실히 그러니까 알파고를 통해서 로봇 어드바이저 이런 거를 만드는 연구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알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로봇 어드바이저가 뭐냐면 로봇 개념이죠.
저게 오리지널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자산관리 예를 들면 제가 5억을 위탁하면 그 자산관리해주는 분이 그거를 어디다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여기다 얼마 그게 투자하고
그게
원하는 방향으로 분산해서 다양한 정책에 따라서 투자를 해가지고 관리해주고 해줬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기계가 대신 AI가 대신해주는 이런 거를 이제 하겠다는 거고 자동화하는 개념이고 사실은 예전에 사람이 하면은 뭐 고객을 뭐 10명밖에 못했는데 로봇이 하면 이제 1000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성능도 더 잘 나올 수도 사실 있죠. 엄청난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들을 다 기계가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투자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데도 지금 AI, 딥러닝 아직은 여기는 보니까 딥러닝 자체는 별로 쓰인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의 특성상 사실은 잘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AI 연구가 역사에서 보면 사실 밀리터리, 국방이나 금융이나 그 다음에 시큐리티나 이런 데는 사실은 쓰이고 있는데도 안 알려집니다. 나중에 알려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논문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허 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돈 벌면 그만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가장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분야고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실 특히 구글이 무인차를 발표하자 그 벤츠가 자기네 90년대 초에 실험한 걸 발표합니다. 이미 무인주행 했었어요. 90년대 초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중에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아마 켄셔라는 회사에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로봇 바이저 만드는 거 보도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아직 기술적으로는 아마 분명히 쓰기는 쓰고 있을 머신러닝은 이미 당연히 씁니다. 데이터 분석해야 되니까. 근데 과연 딥러닝까지 아주 복잡한 모델이 꼭 필요하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텍스트나 뉴메리컬한 데이터 성격이 강한 것 같고 딥러닝이 지금 보통 잘하는 건 영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확실히 성능을 발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뭐 신문기사 이런 거 다 학습해서 주식 투자에 활용하겠다. 그러면 딥러닝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 수준이 만약 아니라면 아직은 아마 시작일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로봇 관점에서 보면 AI의 꿈이 어떻게 보면 로봇인데 그 모든 게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로보틱스 문제에서 엄청난 복잡한 딥러닝 구조의 이런 시스템들을 시도합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로봇이 중요한 게 퍼셉션 해가지고 액션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퍼셉션이 워낙 복잡하고 거기다 만약에 머니퓰레이션까지 들어가면은 손을 암을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조작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딥러닝이 당연히 많이 쓰일 수 있고요. 팔러시 옵티미네이션 팔러시는 보통은 현재 시츄에이션에서 액션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알파보다 팔러시 네트워크 이런 말 썼죠. 그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츄에이션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어느 걸 하는지인데 그거에 딥러닝 구조를 쓴 예입니다. 다음에 넘어가고 여기 보시다시피 역시 그래서 비주얼 모터 팔러시 그러니까 시각 데이터하고 운동 같이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할 때 end-to-end training 이게 요새 유행하는 건데 end-to-end sequence-to-sequence 그냥 통째로 다 하는 개념이에요. 중간에 무슨 뭐 블락을 만들거나 피처를 따로 찾아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통째로 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사실 그 다음에 컴퓨터 파워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차나 자동차 분야에서 보시면 무인차가 지금 오고 있고 현재 수준 보시면 구글 자동차는 자동화 관점에서 3 정도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 자동차 로봇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사실 퍼셉션 해야 되고 액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래닝 해야 되고 씽킹 해야 되니까 사실 모든 AI 기술이 다 쓰이고 특히 퍼셉션 액션으로 가면 딥러닝이 지금 잘 아는 다 문제들입니다. 여기 자동차 게임이긴 한데 시뮬레이터에서도 그러고 여기 보시면 딥러닝 역시 쓰고 있습니다. 인볼루션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 컴퓨터 비전 학회나 CVPR 뭐 이런 데 보시면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이 스피치 레코그니션 쪽도 그렇고 사실은 논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 방법론에 관심이 있으셔도 그런 데를 좀 보시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챌린지해야 다시 알고리즘도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한다 그래서 알고리즘만 연구할 게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문제를 챌린지하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챌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고리즘이 새로운 게 나오죠. 트래픽 사인 레코그니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홈으로 들어가면 역시 네스트가 사실은 인수됐죠. 구글에서 네스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서를 갖춘 온도 조절기인데 러닝을 한다고 사실은 합니다. 또 다른 걸로 DB의 이름이 들어간 테라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팩토리로 가면 스마트 팩토리 IoT 뭐 이러니까 이런 쪽에 다양한 센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조사해 본 걸로는 사실 기본적인 약간 디펙트를 디텍션하는 그래서 영상 처리 쪽에 CNN이 쓰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사실 영상 처리의 CNN인데 그 약간 제조 공정이나 철강이나 이런 데 쓰인 얘기니까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디텍션. 그래서 다 영상 처리 학회나 컴퓨터 비전에서 쓰는 거예요. 팩토리 버전입니다. Anomaly detection, event detection, so, tracking 하는 거 비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하시죠. 다음에 smart grid 이런 분야에서도 역시 보시면은 딥러닝 개념들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무슨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는데 RBM 이런 모델을 응용 분야에서 모델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smart grid. 그래서 에너지 예측하는 거 이런 거 예전부터 사실 뉴럴넷이 오래전부터 쓰였습니다. 에너지 예측하는 거 전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다음 예술로 들어가 보면은 음악 미술 분야에 음악 재즈를 임프로비제이션 하는 거 그 즉흥적으로 작곡하는 거 재즈 음악 그런데 딥러닝이 벌써 여기 쓰였고요. 다음에 그 뭐 LSTM 아까 이런 것들 쓰인 데가 벌써 찾아지고 딥 드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 화풍을 흉내내가지고 다른 걸로 하는 거 구글이 한 거고요. 구글이 최근에 이거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아니 일부를 몇 점을 팔고 한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AI가 만든 예술 작품인 거죠. 그걸 여러 점을 팔았는데 한 2억 정도 매출이 났던 것 같아요. 보시면 기술적으로 그리고 딥러닝 지금 영상을 어소시에이션에서 변형하고 생성해냅니다. 아까 보신 거죠? 아까 보신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뭐 여기 또 다른 건 넥스트 렘브란트 작품을 흉내내는 그런 AI 딥러닝을 만들었고요. 문학이나 저널도 흉내냅니다. 중국에서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기계가 시를 쓰는 일을 하는 거고, 역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딥러닝으로 기계가 시를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딥러닝 구조를 지금 만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여기 보시면 한 세 개 모듈, 딥러닝 모듈을 한 세 개를 결합해가지고 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애들이고, 그러니까 온갖 거를 시도하죠.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그 여행기, 예를 들면 디즈니를 여행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자기가 한 글을 쓰죠. 그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시퀀스로부터 사실은 그 글을 생성해주는. 그래서 내가 여행기를 쓴다면 사진 찍고 글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 딥러닝에서. 그다음 뉴스의 헤드라인 제너레이션. 역시 보시면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딥러닝 지금까지 생각하던 하나의 그 딥러닝 아키텍처 하나를 빌딩 블록으로 써서 더 딥한 복잡한 모델들을 만들고 있죠.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가도 사실은 아까 무비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를 사실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장면하고 스크립트를 학습해서 그거의 시퀀스까지 생각하시면은 사실 스토리도 흉내낼 수 있겠죠. 무비, 저희가 뽀로로 만화 영화 같은 거에 대한 정말 비디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장면의 해설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영화가 보통은 원본이 있죠. 원작이 있어가지고 소설이나 이런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에 텍스트가 있고 만든 영화의 장면이 있죠. 그러면 두 개를 얼라인 시키면은 책하고 영화를 얼라인 해가지고 사실은 영화 장면을 보고 대사를 생성할 수도 있겠죠. 사실 데이터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기계 번역을 보시면은 기계 번역을 다시 시도하는 게 위키피디아에 영어 버전이 있으면 한글 위키피디아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를 두 개를 갖다 놓고 그게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그냥 학습시켜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도 똑같죠. 영화가 원작이 있는데 소설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영화로 만든 게 있어서 두 개를 얼라인하는 문제입니다. 머신러닝이 잘하는 거예요. 얼라인하고 어소시에이션하고 결합하는, 인티그레이션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사실은 저희 사실 포로로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하면은 누가 소설책을 소설가가 한번 썼어요. 그러면 그것만 주면은 기계가 영화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물론 꿈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바타 영화 같은 게 그래픽스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설 원작만 써주면은 작가가 나머지 기계가 그림을 영화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기계 번역하고 같은 아이디어예요. 예. 그런 거고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훨씬 앰비셔스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많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지금. 물론 전자화 안 된 것도 아직 많지만. 다음 무비 QA 같은 경우도 그런 예입니다. 영화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디오 어널리시스 이런 거를 예전에 사실은 그 컴퓨터 비전이나 비디오 분석하시는 분들이 해오던 연구인데 이걸 머신러닝화 해버리면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무비 내용을 그냥 자동으로 학습하고 질의응답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손으로 해오던 연구를 많은 부분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앰비셔스한 거긴 한데 피저블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되게 앰비셔스하지. 그 다음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요거는 그냥 알파고를 잘 아시니까 요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파고가 이렇게 있고, 딥러닝은, 딥러닝이 저희가 분명히 이슈인데 여기 많이 모이신 것도 보면, 근데 이게 분명히 저희 나라만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작년 NIPS가 그러니까 메이저 컨퍼런스 중에 하나입니다. NIPS가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에서 Neural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20년 동안 Neural이 빠지고 그냥 머신러닝으로만 대체됐다가 지금 딥러닝이 나오면서 다시 약간 Neural이 강조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갔는데, 제 커리어하고 거의 같이 하는, 제 박사과정 때 생긴 학회니까 같이 하는데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과거에 한 2, 300명만 모였거든요. 싱글 세션으로. 그리고 되게 학제적인 걸 추구합니다. 뉴로사이언스, 뭐 이론 물리, 뭐 수학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톡 듣고 있는데 한 자리 모여가지고 최근에 보시면 10년 사이에 익스포넨셜로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한 해에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지금 딥러닝이 인더스트리 스케일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고, 또 AI로서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제 왜냐하면 AI를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생긴 거니까 더 많은 문제를 푸는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금 점점 API가 공급되니까 AI가 시도되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이번 그 튜토리얼 시리즈의 이제 내용인데 보시면 딥러닝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텐서플로우 했죠. 피아노, 토치 뭐 이런 거 이제 저희가 할 거고요. 페이스북이 그쪽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 IBM도 지금 보면 그런 걸 했고, MS도 Azure라는 걸 통해서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딥러닝 소프트웨어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사실은 활용하시면 되고, 한 가지를 보시면 이게 IBM이 만든 슬라이드인데 사실은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5-60년 동안 해온 거를 하나로 뭉뚱그렸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Programmable Systems Era라고 했어요. 과거 컴퓨터 사이언스의 5-60년 동안 새로운 게 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Cognitive Systems Era, 프로그래밍 시스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사실 센서 데이터가 많이 생기고 데이터가 이제 생기니까 그거를 학습하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고 점점 학습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건 물론 IBM의 슬라이드인데 제 해석을 추가한 건데, 머신러닝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에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프로그래밍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잘하는 게 분명히 있고, 특히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OS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방식, 프로시저라는 랭귀지가 잘할 거고, 단지 이제 컨텐츠를 다루거나 학습하거나 AI가 하려고 했던 문제 이런 부분에 가서 추론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점점 머신러닝 방식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AI를 크게 보자면 사실 AI가 내로한 AI를 지금까지 잘해왔고 딥러닝을 통해서 좀 더 포괄적인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근데 여전히 지금 잘하는 건 목표가 명확히 주어지면 방법을 딥러닝이 찾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를 내가 프레임만, 스키마만 주면은 나머지는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건데, 하나 더 발전하면 모르긴 해도 아까 Cognitive Systems Era라고 IBM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인지 능력, 그러니까 사실 목표 설정 자체가 이제 러닝하는 시스템이 스스로 하는, 그게 다음 단계가 될 것 같고, 머신러닝 AI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은 휴먼 레벨 AI를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 될 걸로. 정말로 사람 수준의 사람을 닮은 AI. 근데 더 나아가면 사실은 슈퍼 휴먼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잘하는 거 플러스 기계가 잘하는 거.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까 보여드린 무인차, 로봇, 그다음에 뭐 스마트 워치, 뭐 그냥 왓슨은 이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스마트 머신, 그래서 가트너 그룹이 사실은 지금 뭐 심지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머신러닝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등장하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DB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스테디한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리얼 월드, 리얼 라이프, 리얼 타임에 일어나는 데이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멀티 센서리의 스트림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정말 컨텍스트를 리얼 라이프에서 알아야 되고,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오픈 엔디드 프로블럼이에요. 오픈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오픈 시스템이에요. 스테이셔너리 하지가 않아요. 그다음 머신러닝이 지금까지 하던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IID 가정을 했는데 IID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내가 분포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분포가 independent하고 identically distributed, 그러니까 같은 분포에서 항상 생기는 거고 서로 독립이라고 보는데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센싱하고 액추에이션하고 다이내믹한 시스템이면 데이터가 계속 끊임없이 변해요. 모델하고 같이 변하는 거예요. 난스테이셔너리하고 불확실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실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브레인이 잘하는 겁니다. 브레인이 잘하는 거고 정말 브레인 라이크한 인지 그 정보 처리를 하는 머신러닝 내지는 AI 기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다루는 이제 뭐 딥러닝 알고리즘이 그거에 이제 시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이런 아까 응용들, 지금 1, 2년 사이에 막 일어나는 새로운 응용들이 그거를 훨씬 더 드라이브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시간을 많이 쓰였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만나드릴게요.
예, 혹시 질문 몇 개만?
질문 받을 시간은 없고 그냥 따로 하시죠 뭐. 시간이...